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먼저 또 찬양 듣고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올해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이든 오후든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리문답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첫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교리문답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웨인 그루뎀 교수에 따르면 교리문답이란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이 수요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석할 수 없는 분이라면 뉴시티 교리문답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책을 사기 원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일과는 녹음을 하지 못했는데요. 성도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녹음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든지 뭐 CD를 나눠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수요일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저를 따라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길게 요리문답에, 교리문답에 대해서 설명하고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첫 번째 교리문답의 질문과 대답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설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내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인생의 참 소망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 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과 대답이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대답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소망도 내 삶의 주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뿌리쳐야 하는 잘못이 무엇이고 삶의 모든 행위를 우리로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을 찾으려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잊으라.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 살고 죽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인 그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라. 그러하기에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떠한 것에도 아는 채 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그분께 나의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나누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또는 엘리야라고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한 그 고백은 너의 부모로부터 네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될 때가 됐음을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표현하시지만 이것은 죄송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때가 좀 힘드네요. 말하기가. 또 우면서 계속 차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왔는데도 일부 예배 때 목이 좀 걸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 제자들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왕조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크게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항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는 하시나 장로들과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변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미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항변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와 있는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는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큰 충격에 꽝 부닥치면 어떻게 하죠? 혹시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람이 이렇게 충격받으면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마치 메아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누가 막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이게 그냥 메아리 치듯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들에게는 그게 메아리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신 말씀은 그냥 메아리 한편으로 지나가 버린 거죠. 그 일이 있은 지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아주 놀랍게 변형되세요. 세상에서 옷을 빨아도 그렇게 시계 팔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얗게 변하고 뭔가 예수님이 새로워진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아주 황홀경 속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두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성경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7장 14절 이하에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 증세를 나타내고 있던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두 번째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바로 그 순간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로 번역하여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제자들 전체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 즉 배신당할 것과 사람들이 죽일 것, 곧 죽임당할 것,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 즉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도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실 것과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만 들은 것처럼 그것에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매우 근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실망과 슬픔이 동반된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슬퍼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실망했는지 슬퍼했는지 비통해 했는지를 오늘 근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계획이 그들한테는 근심이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근심으로 다가왔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근심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르게 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야, 네 배를 좀 한번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살짝 띄워서 배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바다 쪽에 호수 쪽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가 쪽으로 서게 해주셔서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그 간격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요청을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도 그 옆에서 들은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가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료, 같이 함께 일하던 다른 배를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두 배가 같이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성경에는 두 배가 잠기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는 겁니다. 놀란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니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평생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 따르면 이제 내 인생이 역전되겠지. 내 신분이 변화되겠지. 저분이 왕이 되고 내 그 밑에서 2인자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따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따라갔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가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나는 그 밑에서 2인자를 누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변화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젠가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점점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계획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에 근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말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주님이십니다.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언젠가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방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했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시려는 길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말씀이 실망과 슬픔, 근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죠.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었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양육했습니다. 그렇게 격려와 훈련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인정받고 부흥하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파송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며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예언해주는 모든 내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고 사로잡히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결박당한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좀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좀 편한 길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이라면 아니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노력했으면 뭔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 자체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좀 편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펼쳐진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풍랑이 심했는지 배가 다 부서져서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다 집어던졌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쳐가고 바울도 분명 지쳐갔겠죠. 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바다에 던지고 11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도 없어졌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지쳐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배만 상하고 그들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날 하나님의 사도가 이야기해 주었다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건 계속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자신도 똑같이 사람들처럼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죽을 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날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성경에 나타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넘버원이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며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나그네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디 한 곳 정착하지도 못했고 가정도 꾸릴 수 없었습니다. 돌로 맞고 곤장에 맞고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무시해요. 당신이 무슨 목사야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평생에 그럴듯한 인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가서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놓친 걸까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근심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예수님이 주님이기는 했던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던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며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혹시 나에게 근심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이 질문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혹시 나에게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살아 죽으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들겠지만 어떤 말씀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때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될 것이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인도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분이 하실 일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고 고난받으셔야 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 십자가 고난의 결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배신당하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지만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육체와 영혼도 삶도 죽음도 모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